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요셉은 양식 사러 온 형들 만났을 때 섣불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오히려 가나안의 여러 가지 형편,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막내 동생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난 뒤에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요셉은 감정이 폭발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계속 참고 참고 참으면서 형들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베냐민만 포기하면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포기하면 다 문제없도록 이렇게 만든 뒤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아마 그게 요셉의 시험, 요셉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형들이 이건 부득이한 형편이다. 베냐민이 도둑질했다. 그리고 베냐민 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돌아갔더라면 형들은 요셉을 내버렸던 20년 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형들이 변했어요. 형들은 베냐민, 라헬이 낳은 제2의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유다는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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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 전에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을 텐데 야곱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베냐민 끼고 돌았는데 형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유다가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절절히 헤아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이런 거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그러면서 요셉을 아주 감동시킨 거죠.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실 바에는 오히려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그리고 베냐민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실 유다는 아주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형들이 달라진 모습, 또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마음에 아주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자기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는데 바로의 궁궐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사실 고대 궁궐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고대 궁궐에는 늘 밝은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 왕 앞에는 근심하는 표정도 지을 수 없다. 곧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이 북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아마 20년 인생의 고통과 회한이 한꺼번에 물밑듯이 밀려왔겠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난 뭐 즐거움보다 사실상 어떤 형들의 그 희생적인 모습, 동생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형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재회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다시 만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셉이 지난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총리가 된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는데 왜 그랬느냐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데 오늘 보면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할 수 없다. 이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면서 가나안에 사는 야곱 같은 큰 부족장조차도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애굽에 양식 사러 보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더 무서운 흉년이 5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을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 혹은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세우신 거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저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안에 맺혀있는 그런 슬픔, 괴로움, 버림받은 상처,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자꾸 말하려고 그럽니다. 요셉처럼 사실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서럽게 살았는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므낫세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셨을 때 이미 므낫세 내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 거죠.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 원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어떤 작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안에 일어난,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애굽 온 땅, 온 세상을, 특별히 자기 아버지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살려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 헌신이에요. 이게 그저 자기 아버지 가족들 돌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처, 자기 괴로움, 자기 아픔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하는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고난, 자기 고통, 자기 아픔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보세요, 꿈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당신 형들이 내 꿈을 그렇게 무시했지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열두 이삭 혹은 하늘에 헤어다갈 배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 보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무시했거든요. 보세요, 그렇지만 그 꿈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뭐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형들 위에서 우쭐거리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교묘하게 형들을 뭐 괴롭히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들에 대한 시험이고 형들에 대한 테스트이지, 이게 뭐 형들을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셉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대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온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다 가족들을 내가 돌보고, 형들의 가족들을 내가 다 돌보겠노라, 내가 다 봉양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함, 원통함, 상처 이런 거 다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상처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상처에 매여서 말하거나, 상처에 매여서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에 매여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보듬안고 오히려 그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거 훌륭한 신앙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남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 우리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하고 좋은 뜻으로 행동하지만 오해하고 그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늘 억울하고 원통하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 그 억울함을 곱씹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 되겠습니까?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비록 억울하고 원통하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그거 주님 앞에 곰삭이고 녹여내면서 오히려 그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모습 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인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 거룩한 작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설명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